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제7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44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45절에서 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사건, 또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사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보통 대위임이라고 하는 복음 선포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여기까지가 이제 28장 이제 내용인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 마태복음 강의 79과로 해서 모든 것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49절까지 읽었습니다. 6시에서 9시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이 시간과 지금 우리 시간이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의 6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12시. 그 다음에 여기 9시는 오후 3시까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이제 어둠이 덮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현대 역본들에선, 우리 개역성경 그렇게 돼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현대 역본들은 이게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일식이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겁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거하고 일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얼마 동안 덮어요? 3시간 동안 덮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하여튼 어둡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둠이 이제 땅을 덮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근데 이모의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예, 마리아. 예, 그러니까 글로바의 마리아니까 영어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메리 클레오파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글로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자요. 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요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을 때는 예수님의 사생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운반 도구로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집에 사시는 동안에는 분명히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들과 그 다음에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내왔지만,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제자에게, 거기 가면 당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요한. 요한을 보고 여자여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말년은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 장로와 감독으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도 맨 마지막에 생애를 에베소에서 마쳤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원래 그 지역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가 거기 이제 살다 보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니까 이 여인에게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400년쯤 지난 이후에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가 열리게 돼요. 그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으로 호칭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마리아가 보면 통탄할 일이죠. 그렇죠. 이거 자기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으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만 않고 했으면 마리아가 많은 칭송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보통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카톨릭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리아에 대한 이와 같은 게 좀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가 큰일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이제 데려오기 위한 그런 운반 수단으로 하나님께 쓰셨던 마리아라고 한 그 여인을 자기가 그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가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 위탁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복음서에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1편에 22편에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약 천년 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하면서 시편 22편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와 같은 시편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 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맞죠? 그럼 지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그 자격으로 말씀했다 그러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는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도 여러분과 저와 겪는 그런 고통과 똑같은 그런 고통 피도 흘리시고 엄청난 아픔도 겪으시고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이 안에 달려있는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절규를 이렇게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게 아담이라고 얘기한 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죄덩어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되는 순간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죄가 된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완전한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거 들쳐서 조금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뭐와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죄와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심판, 이렇게 죄가 되면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옥불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와 같은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제거하는,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사건의 그 핵심이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의 속박 아래 갇혀져 갖고 꼼짝 못하고 사는 그와 같은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도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거든요. 맞죠? 예, 그와 똑같이 그 어린 양의 피가 구약시대의 예표로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는데, 신약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이 유월절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서 피가 이제 흘려졌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죄덩어리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혼의 목자, 거기 감독이 다 고딕으로 돼 있죠. 그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이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마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그렇죠?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가서 오시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 거기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뭘 하시려고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이제 성취하는 게 거기 가서 보니까 시편 22편 15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 시편 22편 15절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2편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혀가 이 침이 다 말라갖고 여기 가서 보니까 턱에 달라붙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지옥불 속에 그 형벌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이 부자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지옥의 형벌을 맛보시면서, 지옥불 속에서 형벌을 맛보시면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듯이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 그 불길의 그 뜨거운 것을 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게 두 번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내게 마실 물을 달라 그렇게 이제 한 번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한 번 여기 물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이제 목이 말라서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포도주를 주거나 포도즙을 준 것이 아니고 식초를 주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마시기까지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안 마신다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포도즙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식초는 상관없으시니까 맞아 받으시고 그러고서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50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5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숨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린 내용이 있죠.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것 전에 뭐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상에서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ish.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 모든 게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걸 이루셨느냐. 구약시대에 수도 없이 드리던 그와 같은 희생임을 드리는 그 제도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였던 그와 같은 그 희생임을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거다 끝났다는 겁니다. 또 뭐가 끝나요?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이 완전히 100% 피니쉬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하신 그 일만을 믿어야지 거기다 무언가 끝이 안난 것처럼 자꾸 내 거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 무언가를 내가 더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뭘 더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100%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뭘 가르치냐? 구원을 진행형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놓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매일같이 뭘 거기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국교회만의 병폐가 아니고 참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계속해서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거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교회예요. 선행을 더해야 돼요. 매주 가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피 없는 그와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놓았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불신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끝내놓으신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finished work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예 끝내놓으신 그 일. 주님, 저는 그거 하나야만 의지합니다. 예. 그거 하나만이 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탁 이 죽어있던 그런 영을 우리 성령님에 탁 치면 그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뭘 더 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사본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그런 사본인데 이 현대역본들의 근간이 된 사본이에요. 이 사본 바티칸 사본 안에는 몇 가지 빠져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빠져있냐? 히브리서가 빠져있어요. 히브리서. 왜 빠져있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번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단번속죄를 안 믿어요. 그거 뭐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 지금 바티칸 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안 들어 있습니다. 왜 안 들어 있어요? 히브리서가 들어 있으면 이게 이걸 보면은 가톨릭의 미사는 뭐예요? 피 없이 예수님을 매번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피 없는 제사가 미사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 미사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주 미사 드리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죽이는 거예요. 피 없이. 이거 왜 그래요? 단번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게 단번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거를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열심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복음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보라 예수님이 숨을 이제 거두시니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들이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있었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려 잠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일어난 다음에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무덤 밖으로 나온 건 예수님 부활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서는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 내용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확증하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2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성전에 이제 휘장이 있으면 휘장이 막이니까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휘장 넘어 있는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엄숙한 자리라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치마 같은 거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종을 달았어요. 밑에다가 종을 달았어요. 종소리가 안 나면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 안에서. 그 종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있으면 아직 죽지 않고 임무를 행하고 있구나. 죽으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줄 매달아서 줄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하나님 존전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직통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신약시대에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나누는 거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의 그와 같은 그 처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열리게 되고 구약시대의 막이 완전히 내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신약시대가 열린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구약시대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구약 교회하고 아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결별. 아시겠죠? 결별하는 겁니다. 이 막이 찢어졌듯이 아주 결별을 해버려야 돼요. 이 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을 가서 보시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 여기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수확 개념이 있어요. 먼저 첫 열매를 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뭡니까?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올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게 뭐예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주와 함께 있게 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수확입니다. 이 일이 7년 그 환란기 전에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가 7년 동안에 이렇게 죽은 그와 같은 사람들도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 성도들도 부활해야 돼. 그 모든 일은 환란기가 끝나서 7년 환란기가 끝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뭐가 있다고요? 첫 열매가 있고 수확이 있고 이삭 죽기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희고 흰 왕좌에서 큰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몽땅 다 일어나는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냐 하면 수확 부분에 들어갈 분들이에요. 이 안에 있다가 저기 뭐야 이삭 죽기로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이삭 죽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환란기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은 게 지금 가짜로 판명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다 해갖고 가짜로 판명이 되면 그럼 이삭 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내가 지금 수확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이 부활의 그 수확에 참여할 자가 정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나뿐이 몰라요. 예, 나뿐이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핏뿌림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일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게 아주 확실해야 되고 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이들 내 가정의 부모 친척 여기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그 부활에 수확하는 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휴거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좀 기울여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다가는 잘 안 됩니다. 부모 친척은 말로 다가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존경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만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야고보만 믿었고 나머지는 안 믿었어요. 그만큼 부모 친척 뭐 이거 저 형제들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기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를 불신 형제 불신 부모로 놓고 그렇게 놓고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예수 믿어라 이거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부모 친척 형제 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사랑으로 행실이 동반이 되는 걸 봐야 그래야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포를 강력하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선포로 통하지 않는 게 이게 부모 친척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적었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지금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내서 돌아서게 하는 게 그게 전도의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말로다만 얘기해서는 부모 친척 형제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많이 보이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환란기 이후에 이루어진다 해서 제가 거기 성경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8에서 21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12장에도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놓으신 상속 유업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다니엘이 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잘못 적용해서 우리 민주국가에서도 땅을 다 나눠줘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시고 각 지파에서 모든 그런 가정이 땅을 땅대기를 요만큼씩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받을 땅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받을 땅에 너가 가서 그 땅에 가서 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모든 거 보시면은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이삭 줍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또 뭐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었다고 지금 백부장과 거기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절에서 61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57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들 수를 셀 때 그 안에도 끼지도 못할 정도로 멸시를 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그와 같은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남자는 다 도망가고 없고 요한만 하나 남고 남은 건 다 누구예요? 우리 여자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복음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남자가 여자하고 얘기 이런 건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그 여인들에게서 이 박탈된 것과 같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과 상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이도 있고 또 요한복음 8장인가 가서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마귀가 들어가서 이 여인을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 또 나인성의 과부 여기 또 가서 보니까 이 십자가 처형 때에는 많은 여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렇죠? 많은 것들로 그분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지금은 예수님 인간으로서 마지막을 마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크게 이야기하면 온 인류의 구원자세요. 맞습니다. 또 동시에 멸시받고 핍박받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누가복음 4장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가난한 것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이 바늘귀를 통해 이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이 가난한 자, 또 육적으로 정말 가난해서 예수님 외에는 내게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교의 그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뭐 뭘 배웠다 그러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꼿꼿이 드는 사람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0점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의 상관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렇죠? 핍박받는 자, 포로된 자, 영이 상한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상관하시고 이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억압받고 눌려서 지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여인들, 어린아이들, 세리, 창녀, 예수님이 다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은 사복음서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 비방한 건 다 남자들이에요. 맞죠? 예.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세요. 어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비방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남자들만 그러지.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아, 참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또 그분의 이모가 된 사람도 마리아라고 아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분의 이모 마리아, 이 네 명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할 때 그 자리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어떤 마리아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다음에 나사로, 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 나온 그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죠. 거기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십자가 처형까지 분명히 갔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는데 아리마대가 성이 아니고 아리마대도 역시 지방의 이름이에요. 지방 막달라 마리아 하듯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하듯이 여기도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세하게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에서 57 가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7장 47절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하고 살펴봐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오죠. 하여튼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풍문을 듣고 연구하고 살펴보다가 맨 나중에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십자가 처형당한 데까지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그 몸을 주십시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어간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근데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느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12장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지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확실히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건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쫓겨날까 봐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여기 43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면 They love the praise of men 이래서 praise로 돼 있어요. praise, 칭찬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킹잼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칭찬이 돼야지 킹잼 성경을 번역해놓고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개혁 성경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개혁 성경에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킹잼 성경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도 그렇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건 킹잼 성경 번역한 게 아니라 개혁 성경에 나온 그 바티칸 사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원어가 있다 그러고 원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그 일을 합니다.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확신을 갖게 돼서 누가복음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50절에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레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0절에 공회원. 이 공회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물론 로마가 행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그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거기에 70에서 71명의 말 그대로 공회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회원이 지금의 어떠한 국회 비슷하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를 형성을 해갖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어요. 이게 공회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냐면 바로 그 사람이다. 십자가 처형 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그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한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확신이 크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확신이 커져서 나중에는 거의 목숨을 내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달라고 간청하기까지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냥 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마가복음 15장 44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었다. 왜 그래요? 빌라도도 들은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 죽지 않은 걸 그냥 내줬다가 치료받아갖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의식을 좀 잃고 있었다. 그 의식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그게 영어로는 swoon theor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을 잃고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 이게 나온 거다. 근데 여기 성경은 아주 뭐라고 기록해요? 아예 빌라도 자체가 죽은 걸 아주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몸을 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몽롱하게 기억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재미있게 돼 있죠.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자세한 기록은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40장 등에 있고요.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8절.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한 60년쯤 지나서 반모라고 한 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거기 있어요.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는 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도 확신해요. 죽었어요. 또 빌라도도 아주 확신을 가져요. 이건 죽은 사람이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죽었으니까 무덤에 놓고 가지 여러분 죽지 않고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깨워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었구나 하는 거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가서 보면 또 다른 치리자가 나타나요. 그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향료를 갖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료를 갖고 와요. 그래서 둘이 장사를 지내고 그러고는 돌을 갖다가 둘이 굴려서 그래서 갖다가 돌무덤을 완전히 막아놓은 거예요. 예, 막아놓은 그런 상태로 하고 예, 돌아갔는데 그 무덤 앞엔 지금 여러 명의 여인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예, 여러 명의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들은 힘은 없고 돌도 굴릴 수 없고 몽롱한지 아닌지 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볼 수도 없고 하여튼 남자들이 지금 장사 다 지내놓고 남자들은 다 떠나고 여자들은 끝까지 이제 무덤에 나와있는 그런 예,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언제 이루어졌냐면 수요일 날 저녁 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 한 6시경에. 그 수요일 날 6시경은 뭐냐면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목요일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밤부터 날이 시작이 되니까 목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새 밤과 새 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가서 새 밤과 새 낮을 있으리라고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까지 그럼 한밤 한낮 금요일 밤까지 그렇죠? 한밤 한낮 그 다음에 토요일 밤까지 하게 되면 한밤 한낮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살아나신 것은 토요일 날 6시경 근데 그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이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은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그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 밤과 새 낮을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몸은 무덤에 가 있었고 혼은 어디 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지옥의 어느 부분에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그 부분에 가 계시다가 새 밤과 새 낮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여기 있던 이 낙원을 다 어디로 옮겨요? 셋째 하늘로 옮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2절부터 해서 28장을 다 다루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강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